출애굽기 41번 메시지.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시험함.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사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령 당신이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었다 합시다. 당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악지를 보냄이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을 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유월절과 놀라운 출애굽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통과하였을 것입니다. 뒤이어 당신은 쓴맛에서 단맛으로 바뀐 물을 맛보았을 것이며 엘림에서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를 누렸을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당신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하늘에 속한 만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기둥의 인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은 광야에서 물이 전혀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다투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신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께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기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잊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인도하는 자들을 나무라고 그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17장 2절에서 우리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던 동안 그들 중에는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둥 앞에서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백성에게 반응하여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마치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보다 낮게 여겨 우리는 결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그 기둥이 그들 밖에 있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 불평할 때 깊은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상황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의 장로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들이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고 있을 때 이러한 종류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장로들을 비판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안에 있는 기둥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7장 1절부터 6절이 이스라엘 자손만을 묘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았다면 모세와 다투거나 주님을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이 그들로 말미암아 시작되거나 수행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으며 그분의 시작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님을 섬길 광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실 것임을 백성에게 말하도록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들을 보았음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리라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현재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상황 속에 있음을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기둥이 암시하듯이 주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분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의 공급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목말라 죽도록 놔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심해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영적이었더라면 그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분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였어야 마땅하였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기둥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으며 그들 사이에 주님이 계신지의 여부를 의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비웃거나 비판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상황이 동일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17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진을 봅니다. 교리와 가르침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고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함으로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 같게까지 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식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 17장 7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과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로 불리워졌음을 봅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르비딤이었습니다. 마사는 시도된, 시험된, 유혹된, 증명된을 뜻합니다. 무리바는 다툼 혹은 싸움을 뜻합니다. 마사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세 편, 모세,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마사에서의 시험에 관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은 한편으로 모세를 시험하셨고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사에서 세 편이 모두 시험에 놓여졌습니다. 시편 81편 7절은 하나님이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마사에서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실패했습니다. 비록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시험에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둥을 통하여 백성을 메마른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백성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얼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즉시 생수를 제공하셨더라면 백성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참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시험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았더라면 무리바에서 시험을 통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분 앞에서 춤추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 또한 무리바에서의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80세가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나이든 사람이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인내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모세는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다투었을 때 그는 왜 그들이 그와 다투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마치 모세는 너희가 나와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 내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 내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다툼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이 상황에서 그가 패배하였음을 가리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그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 반응하기는 했지만 17장에서는 그다지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한 후 그는 주님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지 고소하고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그는 마치 백성에 대하여 고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였으리라 생각합니까? 교리적으로 우리는 모세보다 더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와 매일 반입니다. 우리의 교리적인 이해에 의하면 모세는 마땅히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우리를 이 메마른 지역으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 비록 이곳에 물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당신을 앙망하며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공급은 때에 맞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응했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므리바에서 모세가 실패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심각한 실패. 주님은 출애굽기 17장에 마사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한 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민수기 20장의 가데스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백성이 물의 부족에 대해 다시 불평했을 때 모세는 마사에서 공과를 배웠으므로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었으므로 그는 결국 매우 강하게 반응하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말했습니다. 그때 반석에게 명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모세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더라. 이렇게 행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경륜을 범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좋은 땅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의하면 주님은 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누이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아무런 분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사건은 그들의 광야 생활의 초기, 이스라엘 자손이 막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때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고 모세 자신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그분의 창조의 역사에서 그분은 매맞은 바 될 반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백성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38년 뒤 가데스에서 그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때쯤에는 17장 1절부터 6절에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가데스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에 속하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임을 뜻합니다. 민수기 20장 이전의 장들에서 백성 중 많은 수가 주님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우리는 미리암의 죽음도 봅니다. 그녀의 죽음 후 가데스에서 물의 부족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의 다툼의 이 신뢰는 그들의 방황기관의 끝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모세를 다루심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의 실패는 단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에 반응하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 그는 백성의 다툼에 반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기본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반석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번 강타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수기 20장 8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강타당하였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동일한 일을 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행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실패로부터 하나님의 행정을 만지지 않도록 우리의 반응에 있어서 조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화날 때 하나님의 구속과 행정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건드리는 그러한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심각한 것입니다. 메마름으로 말미암아 드러남. 우리는 물의 부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메마른 상태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생활 안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생수가 항상 흐르고 있는 지방교회는 없습니다. 때때로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마라, 물이 쓴 곳에 이릅니다. 다른 때에 우리는 엘림, 물샘 열둘이 흐르는 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림에서 좀처럼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결국 맛사 물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인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당합니다. 마실 물이 많을 때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처신하기는 쉽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신사처럼 행동하고 자매들은 상냥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마실 것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싸우기를 좋아하고 무려하게 되며 모든 자제를 벗어버릴 것입니다. 상황은 결혼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만사가 즐겁고 적극적일 때 남편과 아내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메마른 곳으로 인도될 때 우리의 행동은 거친 변화를 겪습니다. 친절과 온유 대신 원망과 다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음식이 충분할 때에는 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부족할 때에는 평소에 숙녀와 신사처럼 행동하던 사람들도 음식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실 물에 적절한 공급이 있을 때 우리는 공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마시라고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말라 물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고 투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생활과 가정생활 안에서 우리는 드러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시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우리를 메마른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시험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까? 혹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까? 더 나아가 주님의 백성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들 역시 모세와 아론처럼 메마름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당합니다. 그러나 시험당하는 편 중에서 하나님만이 언제나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 중에 인도하는 자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전체 백성은 더더욱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분쟁의 물. 에스겔 47장 19절과 48장 28절은 모두 가데스의 분쟁의 물을 말합니다. 각 경우에 분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민수기 20장 13절에 있는 물에 붙여진 이름 무리바입니다. 메맞은 반석에서 흐르는 물은 평강의 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그것은 무리바의 물, 분쟁과 투쟁과 다툼의 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우리는 죄가 많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땅히 평강의 물이어야 할 그 물이 분쟁의 물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대로라면 하나님은 죄 많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의 공급을 보류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율법을 사용하여 그분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을 계시합니다. 맷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에 관한 출애굽기 17장의 묘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 많음과 신실하지 못함, 그분의 종들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들이 올 때 종종 소극적인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죄가 많습니다. 그들은 구속받기는 하였지만 마사에서 여전히 죄인들처럼 처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시려고 생수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셨습니다. 이 묘사에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방면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80세가 넘었고 민수기 20장에서 그는 거의 120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도 그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물의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다툼은 우리를 매우 어려운 시험에 둡니다. 주님이 교회를 그러한 메마른 단계에 이르게 하실 때 인도하는 종들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물의 부족으로 인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이 부족으로 인해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비판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공과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께 시험받는 기회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분의 백성과 특히 그분의 종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 지적하였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 홀로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의 심각함을 가리킵니다.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의 메시지에서는 생수가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기 위해 우리가 매맞음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함을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서 그분과 연합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갈 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매맞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호흡하는 것. 성경에는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보다도 신령한 물 혹은 생명의 물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합니다. 성경의 독자들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에 감동받기는 다소 쉽습니다. 우리는 교파 안에 있었을 때에도 생수를 마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있다 하더라도 좀처럼 듣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마시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계시에 의하면 먹는 것은 마시는 것 안에 있고 마시는 것은 호흡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시는 것의 중요성은 보았지만 호흡하는 것의 필요성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호흡하는 것 없이 마시는 것에 관한 교리를 안다 해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먹으려면 마셔야 합니다. 마시려면 호흡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이 있지만 출애굽기 17장이 없다면 우리는 마시는 것 없이 먹는 것만 가질 것입니다. 사실상 먹는 것은 항상 마시는 것 안에 있으므로 후자 없이 전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순서가 이것을 가리킵니다. 6장에서 요한은 만나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7장에서 계속해서 그는 생수를 마시는 것을 다룹니다. 요한복음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순서는 16장에서 만나를, 17장에서 물을 말하는 출애굽기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빛비춤이 있다면 우리는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함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그는 우리가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시지 못한다면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시는 것은 먹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음식이 생명수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수 없이는 어떤 신령한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생명수의 강 안에 자랍니다. 이것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람을 계시합니다. 물은 나무를 우리에게 이끌어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수이므로 물이 근원입니다. 강이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사실과 나무가 그 강 안에서 자란다는 사실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가르칩니다.